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학 총장직을 38년을 감당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총장님, 이처럼 어려운 때에 이 큰 대학에서 어떻게 38년이나 총장직을 계속 감당했나요? 더욱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총장님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뿔을 기르지 않고 안테나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뿔을 기르지 않고 안테나를 길렀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아신 분이 미국의 예일대학 총장 제임스 에인젤입니다. 이분이 총장을 마무리하면서 남겨준 이야기입니다. 뿔을 기르지 않고 안테나를 길러라. 무슨 말일까요? 예, 뿔이라는 것은 도전과 투쟁을 의미하고요.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경청과 수용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라.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리더십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오래오래 흘려보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인데 리더로서 늘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지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준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 속에 여러분의 중요한 생각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리더십의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이야기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의 얘기를 보면 너희들은 원대한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을 멋지게 실현해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도전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서울이 집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에요. 그들의 집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일터도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 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험악해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언제 체포할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파송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성령을 받다, 세례를 받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담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에 이렇게 탁 담그고 푹 적게 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제자들을 푹 담그고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젖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부요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도전하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관점을 바꿔주심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셔.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어려워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확 바뀌나요? 그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하게 되나요? 번성하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요, 엄청난 감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조리가 남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과 함께라면 혁명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작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 그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번성하게 되나요? 우리가 저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대단한 나라가 되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 생각하지 마라. 관점을 돌려라. 너희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기는 어렵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일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일할 때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거기에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화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셔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신비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이 확 변하기를 바란다면 성령 충만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다 보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이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셔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며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감격이, 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 온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눈이 열려 세상을 바라보니 온 세상은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탄식하나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탄식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 탄식이 사라지고 어떻게 다시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세상이 올까요? 여러분은 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새로운 정당을 세우면 안 될까요? 목사님, 지도자를 새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온 백성들을 앉혀놓고 전 국민에게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길이 어디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내 온 마음과 몸을 지배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으로부터 뭐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 김학준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 김학준 장로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한 얘기. 목사님, 그 장로님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언제나 설레임으로 새벽에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더 귀한 삶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것이 동물이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사람이라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거예요.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기쁨, 이 감격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 충만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는 정체성을 바꿔주심으로. 우리 정체성을 바꿔보려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래 뭐죠?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에 약간 오해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는 벌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서 그분이 본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존엄함은 주도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존엄함은 주도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너희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은 주도적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증인이 되나요? 그것은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경험.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요. 경험이 중요해.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경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하려고 그래요. 증인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근데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당신 생각 말하지 마세요. 당신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해. 당신은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신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당신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보는 증인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증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인도하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누가 미혹을 해. 이거 좀 합시다. 그래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당신이나 가시오. 별로 흥미가 없어. 이거 누가 좀 매력적인 뭐 죄 짓는 게 있어요? 이것 좀 합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누가 핍박을 해도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두려움이 없어. 평안해. 신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런다고 두려움 없어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신비한 평화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셔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거든요. 재판정에 갔어요. 여러분 재판정 엄청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협박을 했거든. 당신들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 대단해. 보통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임종예배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제가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워있다가 딱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다시 눕는 거예요. 여러분, 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아니, 어떻게, 아니, 물론 뭐 보통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언제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를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마음은 천국에 가 있어요.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이야, 훌륭해, 훌륭. 이게 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 성령충만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성령충만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고 떨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지막 하나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예배 마당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는 날인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또 한 분은 엊그저께 제가 물었어요. 주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잘 받고 이제 퇴원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성전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가고 싶어서 왔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는 훌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능력 속에 사는 거에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내일 빠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체크할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빠질 생각하지 말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면 올 연말 되면 여러분은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이 평안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작은 도전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충만함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성령을 알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기쁨,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이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